에스라 9장에서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이방인들과의 통혼 실태를 보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또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회개하며 중보하는 기도를 다루었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장인 10장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장시간 회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은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개혁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 앞에 에스라의 철저한 회개 기도로 인해 백성들 역시 통회하고 자복하며 개혁을 맹세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남녀노소할 것 없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에스라의 진실한 회개 기도를 보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조차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큰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고, 전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볼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그다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스라 9장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했던 에스라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모여 함께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든 무리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며 에스라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슬피 울며 회개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했다고 했는데, 이 통곡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 말 바카입니다. 이 바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크게 소리를 높여 울며 몸부림치는 것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에스라가 율법학자로서 그저 이론적이고 교훈적인 교사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점에서 그가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이고 실천했던 영적 지도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 기도는 마침내 이스라엘 전 민족으로 확대되었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뿐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한 사람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으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 한 사람의 지도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기도 했고, 다윗의 여호와 신앙과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주의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한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2절에서 4절에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듣고 심히 통곡하던 무리들 중에서 엘람 자손 스가냐가 나와 이스라엘 향해 포로 귀한 자들의 회개와 개혁 의지를 밝히며 에스라를 격려했습니다.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에스라에게 말하는데, 스가냐가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극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고 확신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을 상기해 보면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예슬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나와 회개하며 죄를 진심으로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또 3절을 보면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보냄으로써 자신들이 죄의 죄에서 떠날 것이기에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포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귀환시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이제 다 내어보내기로 결단하고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수년, 아니 수십 년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얼마든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신앙과 순수한 혈통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로는 할수 없는 일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죄인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지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지은 죄에 대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죄에서 떠나는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이 없다면 참된 회개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스가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스가냐는 이방인들과 통혼한 포로 귀환자들의 행위에 대해 그들이 아닌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인 18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명단 가운데 스가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포로 귀한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스가냐 자신은 그 죄악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를 우리 죄악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마도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본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스가냐가 자기 동족들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여겼던 것은 자신과 동족 이스라엘을 한 운명 공동체로 여기는 강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염대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이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 예루살렘 총회로 소집을 했습니다. 또온 이스라엘이 총회 소집에 따라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개혁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할 것을 결의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중이 모였을 때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재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에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없었습니다. 모인 회중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방백들을 세워 온 회중을 위해 일하게 하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정해진 기간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함으로써 이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총회로 소집하고 개혁 조치를 단행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중대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본격적으로 신앙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절실히, 아주 간절히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가 골방으로 들어가 죄로 인해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죄는 단숨에 칼로 베어버리듯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단호한 결단과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렬한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게 모인 무리가 지금은 에스라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며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는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에스라는 죄의 심각성과 그것을 해결하기에 이겨내야 할 수많은 어려움을 보면서 근심하며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성도인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없이는 어떤 계획이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이나 신앙적인 일과 관련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스라는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하기에 앞서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성취케 하시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